시편 27번 메시지.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첫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시편 68편을 연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편에 이를 때 우리는 그것을 150편의 시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시편으로 여겨야 합니다. 시편 68편은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예들은 11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깊은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여러 군데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라.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초록빛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깊은 소식을 전하는 여자의 큰 무리는 누구입니까? 집에 거하며 탈취물을 나누는 여자는 누구입니까? 이 여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더욱이 양우리 옆에 누워있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또한 날개가 은으로 덮이고 그 깃이 초록빛 황금으로 덮인 비둘기에 관하여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비둘기와 은과 금은 삼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비둘기는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며 예표론에서 은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구속을 성취하신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표징합니다. 여기서 금은 초록빛 황금으로서 초록은 신성한 생명을 상징하고 황색은 신성한 영광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초록빛 황금은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누리기 위한 삼일 하나님과 그분이 성취하신 모든 것들을 봅니다. 12절은 탈취물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탈취물이란 무엇입니까? 전쟁의 결과로 거두어들이는 어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 안에서 싸움을 싸우셨으며 그분이 거두어들이신 탈취물은 우리의 누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싸움의 각 단계에서 어떤 탈취물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심 안에서, 부활 안에서,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 따르면 악한 자들이 그분을 붙잡아들이려고 애썼던 때인 승천 안에서 탈취물을 거두어들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얻으시고 거두어들이신 탈취물은 사실상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12절에 있는 탈취물이 비둘기이신 그 영이요, 은이신 아들 그리스도이시요, 금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시편 68편을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더 예시하기 위해 또한 25절부터 27절까지를 살펴봅시다. 소고치는 동료 중에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른 아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는 저희 주관자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방백과 그 무리와 스불론의 방백과 납달리의 방백이 있도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합니까? 왜 열두 지파 가운데 네 지파의 이름만 언급되고 다른 지파들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다시금 우리는 이 문제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는 시편 68편이 어떠한 이유로 기록되었는가입니다. 왜 이 시편이 기록되었으며 왜 그러한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우리는 그 시편을 시작하는 방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은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10장 35절에서 언약궤가 시내 산에서 출발할 때에 모세가 한 기도를 인용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한 후 그들은 꽤 오랜 기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그분의 율법을 공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 일어난 주된 일은 율법을 공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함께 법궤, 분향단, 등대, 진설대, 물두멍, 제단 및 모든 기구들을 건축하도록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공포하신 목적은 무엇이며 법궤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건축하도록 모세에게 명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은 이스라엘을 드러내고 굴복시키려는 목적으로 공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약함과 무능력함과 결함과 부족함을 드러내심으로 그들이 죄악되어 그분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는데 율법을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이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고 심지어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 공포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겪은 일을 말합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천둥 소리를 듣고 번개와 빽빽한 구름을 보고서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이 그 산에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이 모든 것에 대해 자만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두었을 때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주님께 아뢰었으며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공포하셨습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되기도 전에 그들은 십계명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고서 분노하여 두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여기에 요점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을 드러내고 확신시키고 정죄하고 굴복시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려고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공포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막 건축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어 그들이 그분을 접촉하고 심지어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분에게 성막을 건축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였으므로 그들에게는 그들의 죄들을 돌아보는 제단이 필요했습니다. 그에 더하여 그들에게는 영적인 양식을 위한 진설대와 영적인 빛을 위한 등대와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기 위한 분향단이 필요했습니다. 신의 산에 건축되고 세워진 장막은 참 장막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이 참 장막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세워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인도 아래서 이스라엘이 건축한 장막이 예표 혹은 그림자였던 반면에 성육신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땅 위에 하나님의 거처를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과 함께 거하기 위한 참 장막이셨습니다. 광야에 머물렀던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은 율법을 다루고 또한 장막과 함께 제단과 물두멍과 진설대와 등대와 분향단과 법궤를 다루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여정에서 이동해야 할 때가 되면 그들은 장막과 그 설비와 기구들을 꾸려서 이동할 때에 그것들을 함께 운반했습니다. 가다가 그들이 멈추고자 했을 때 장막과 그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시금 세워지곤 했습니다.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범하는 그들의 죄들 때문에 율법에 의해 정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궤의 덮개 위에 뿌려진 속죄제물의 피는 율법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켰으며 백성들로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약 경륜의 성취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그와 그 후손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부르심 받은 족속으로 택하셨습니다. 수세기가 지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이끌어 훈련시키심으로 그들 자신의 죄악됨을 알도록 도우셨으며 그로 인해 그들로 죄를 깨닫게 하고 굴복시키려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공포된 율법이 실제였던 반면에 장막과 그 모든 설비와 기구들은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장막 안에 거하실 수 있었으며 또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길을 가졌습니다. 구약의 나머지 부분을 통하여 모든 역사서와 선지서들에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서 그들을 드러내셨으며 사무엘서와 열왕기에서 그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다른 모든 선지서들, 즉 대선지서들과 소선지서들 안에서 그들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드러내는 한 가지 일 외에는 행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한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하나님이 아들로 성육신되어 오신 성육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육신은 실제적이고도 살아있는 장막의 세워짐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는 참장막으로서 하나님은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을 통해 땅 위에서 움직이실 수 있었습니다.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신약 경륜을 위해 땅 위에서 움직이고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33년 반 동안 땅 위에서 움직이셨으며 그런 다음 죽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런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시편 68편 1절부터 8절까지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절 첫 부분이 하나님은 일어나사라고 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일어나 움직이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움직이셨습니까? 장막을 통하여 움직이셨습니다. 장막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움직이셨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움직이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3일 하나님은 긴 여행을 하셨으며 그 여행은 33년 반 동안 계속되었고 그리스도께서 3층천에 오르심으로 끝났습니다. 예표론에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이 여행, 이 움직이심은 시편 68편에서 신의 산으로부터 시온산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여행으로 묘사됩니다. 신의 산은 율법이 공포된 곳이었으며 시온산은 3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여행 목적지였습니다.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두 여행이 있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표상의 여행은 신의 산으로부터 광야를 거쳐 시온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여행이었습니다. 실제상의 여행은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실제적인 움직이심으로써 성육신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늘의 시온으로 승천하심으로 끝나는 참 장막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여행이었습니다. 시편 68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행의 예표를 보며 신약에서 우리는 그 사실과 실제를 봅니다.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실제적인 여행, 곧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실제적인 움직이심은 참 법궤와 함께하는 참 장막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이었습니다. 이 참 여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성육신으로부터 승천까지의 그리스도의 인생이 3일 하나님의 여행이요 움직이심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편 68편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시편 68편의 처음 18구절의 몇 가지 세부 항목을 고찰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시편 68편은 모든 시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에 관한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입니다. 그것은 예표와 표징들로 이루어진 시 형태로 기록되어 있으며 만유를 포함한 3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신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9단계를 묘사합니다. 중심이 되는 법궤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 시편 68편은 중심이 되는 법궤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대한 것입니다. 법궤와 함께하는 장막은 시온산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여행하였습니다. 이 여행은 하나님의 땅 위에서의 실제 움직이심의 예표요 그림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기 위하여 율법을 공포한 후에 이 움직임은 이스라엘을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기 위하여 율법을 공포한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장막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율법에 의해 예비된 백성을 얻어 그분과 함께하도록 율법 아래서 훈련시키신 후에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법궤의 장막이 세워진 후에 이런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위하여 중심이신 그분 자신과 함께 땅 위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시는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법궤의 장막이 세워진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들이 그분을 접촉하여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세워진 후에라야 그분이 땅 위에서 움직이실 수 있음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예표를 보지만 신약에서는 법궤의 장막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분의 선민 이스라엘 중에 장막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그분의 선민 이스라엘 중에 있었습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광야를 거쳐 시온 산까지 이러한 움직이심은 율법을 표징하는 신의 산으로부터 땅을 표징하는 광야를 거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를 표징하는 하나님의 거처 시온 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함. 시편 68편 4절은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하시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였고 그분 앞에서 뛰놀았음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는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 안에서 곧 성육신으로부터 승천에 이르는 그분의 움직이심 안에서 승리하고 뛰놀아야 합니다. 법궤로 예표된 중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심. 여호와께서 일어나시기를 구하는 모세의 기도.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의 대표인 모세가 여호와께서 일어나시고 그분의 원수들이 흩어짐을 당하도록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원수들은 사탄과 하늘에 있는 그의 세력들을 예표합니다. 이 기도는 사실 모든 하나님의 선민의 열망이었습니다. 그의 원수들의 군대의 왕들이 도망함.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패배당하고서 흩어지는 이 왕들은 사탄과 그 통치자들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여자의 큰 무리가 기쁜 소식을 공포함. 기쁜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이 이스라엘 여자들은 약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믿는 이들인 우리는 약한 사람들, 즉 기쁜 소식을 공포하고 전파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집에 거하는 여자도 탈취물을 나눔.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여기에 여자는 집합적이며 11절에 있는 여자들을 가리킵니다. 집에 거하는 것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탈취물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승리로부터 거둔 수확물들로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달성하시고 획득하신 모든 소득물들을 표징합니다. 이 탈취물은 은으로 입힌 비둘기 날개와 초록빛 황금으로 입힌 깃을 포함합니다. 그들이 양 우리에 누워 있을지라도 탈취물을 나눌 것임. 그들이 비록 양 우리에 누워 있을지라도 그들은 탈취물을 나눌 것입니다. 13절 상반절에 있는 너희는 12절에 있는 집합적인 여자와 11절에 있는 여자들을 가리킵니다. 양 우리에 누워 있다는 것은 그분의 선민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돌보심 안에 안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네 항목이 있음. 13절 하반절은 탈취물 가운데 네 항목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둘기 날개. 비둘기 날개는 그 영의 움직이시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백색의 은. 비둘기 날개는 백색의 은으로 입혀 있습니다. 은은 우리의 칭의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며 이는 인정받음을 나타내는 색인 백색으로 시사됩니다. 깃. 깃은 새의 날개 끝에 있는 깃털입니다. 깃털은 새가 날고 솟구쳐 오르도록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13절 하반절의 깃은 그 영의 솟구치는 힘을 상징합니다. 초록빛에 번쩍이는 황금. 깃을 덮고 있는 초록빛에 번쩍이는 황금은 신성한 생명과 영광 안에서 번쩍이는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합니다. 네 항목의 내용은 사실상 그분의 완전하고 충만하고 만유를 포함한 구원의 모든 항목들을 지니신 삼일 하나님이신. 위의 네 항목의 내용은 하나님의 선민의 누림을 위한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있는 탈취물로서 사실상 완전하고 충만하고 만유를 포함한 구원의 모든 항목들을 지니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비둘기는 그 영과 그 영이 움직이고 솟구쳐 오르는 힘을 상징하며 백색의 은은 그분의 완전한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로서 그분의 믿는 이들의 칭의를 위한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구속을 상징하며 초록빛 황금은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 안에서 번쩍이는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모두 그 영의 능력으로 소개되는데 즉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이 움직이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 영이 솟구쳐 오르는 능력으로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이 항목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분깃으로 누리고 기쁜 소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 11절은 하나님의 선민이 위의 모든 항목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분깃으로 누리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함을 나타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기쁜 소식을 나르고 전파하는 큰 무리의 여자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안식으로 우리의 분깃을 누리고 있으며 삼일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둘기이신 그 영은 은이신 그리스도와 금이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십니다.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탈취물이신 삼일 하나님을 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은 자들을 이끄심. 18절 하반절은 사로잡은 자를 끌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로잡은 자들은 그리스도에 믿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으며 사탄에게 사로잡혀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패배시키시고 우리를 포함하여 그분의 포로들을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포로들을 이끄는 장군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실 때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시편 68편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하여 말합니다. 높은 곳으로 오르심. 시편 68편 18절 상반절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주 가운데서 가장 높은 지점을 가리킵니다. 정복당한 원수들 가운데 포함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심. 우리가 지적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 곧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자들이 정복당한 원수들의 행렬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확대역 신약성경은 그가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를 그가 정복당한 자들의 행렬을 이끌고로 번역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전쟁 포로로 이끌린 이러한 정복당한 원수들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이 가리키듯이 비록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방해하려고 애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정복당한 원수들의 행렬을 이끌고 아버지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분을 뒤따르는 대단히 많은 정복당한 원수들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물들을 받으신. 시편 68편 18절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선물들을 받으시는 문제를 계시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더욱이 반역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선물들을 취하심.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에 그분은 그분이 사로잡고 그분과 함께 이끄신 모든 자들을 아버지께 선물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포로들을 그리스도께 되돌려주사 그들 각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선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탄에 의해 그의 감옥에 포로되어 있었지만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아버지께 선물로 드려졌으며 그 후에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께 선물들로 주셨습니다. 비록 선물들인 우리의 크기와 질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아버지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 주신 선물들입니다. 선물들이 은사 있는 믿는 이들이 됨.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선물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자와 교사들과 같은 은사 있는 믿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은사가 아니라는 거짓말과 우리에게는 은사가 없다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사 있는 믿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처를 건축함. 시편 68편 18절의 마지막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한 거처를 건축하시기 위해 모든 은사들을 사용하심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거처는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를 표징합니다. 에베소서 4장이 계시하듯이 모든 은사들은 오늘날 땅 위에 하나님의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동일한 사역의 일을 합니다. 은사 있는 사람들인 선물들은 하나님을 위한 거처로 함께 건축됨.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로서 은사 있는 사람들인 선물들은 하나님을 위한 거처로 함께 건축됩니다. 이 거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표징합니다. 이 거처는 또한 믿는 이들의 거처임.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또한 믿는 이들, 곧 가난한 자와 고독한 자와 묶인 자들의 거처이기도 함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가난한 자들이요, 묶인 자들이요, 고독한 자들이며 교회는 우리의 거처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처는 시온산 위에 건축됨.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은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우주, 곧 하늘에서 가장 높은 지점을 표징하는 시온산 위에 건축됩니다. 건축된 교회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지 아니면 땅에 있는지는 우리가 건축되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한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나뉘고 흩어질 때마다 그들은 땅 위에 있으며 더 악화되면 땅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성육신으로부터 승천에 이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놀라운 것들의 한 방면입니다.